자, 저녁에 또 얼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가 유대인의 나팔절이었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에 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 3장에서 이제 이 교만한 이 시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다 죽게 되고, 전쟁에서 이제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붕괴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그 인구도 붕괴가 되고, 사회 전체가 붕괴가 되고, 또 주님께 대한 그 경배도 다 붕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 그것이 이제 2장과 3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 심판 이후에 남게 되는 그 이제 소수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회복하게 되시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주의 가지라고 하는 이 이제 메시아, 이 메시아가 이제 어떤 영광 가운데서 오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같이 보시면 1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빵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려서 우리의 수치를 없애게 하라 하리라. 자, 요 3장 6절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먼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자들이 다 죽은 상태에서 여자들이 이제 여자들의 어떤 비참한 상태, 이제 그걸 묘사한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치유 불가, 회복 불가 상태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절부터는 이제 회복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2절에 보니까 그날의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뒷부분, 그러니까 그 전에 부분들과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말씀인 거죠. 그 전에는 파괴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제는 이 뭔가 굉장히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 아름답게 된다, 심히 좋게 된다, 또 열매에 관한 얘기,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그날은 언제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심판 후에 회복되는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주의 가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그랬죠. 이때 가지가 뭘까요? 우리나라에는 그 이 가지라고 하는 그 채소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게 가지 열매, 가지 나무를 할 때 쓰는 가지 열매를 얘기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이 가지는 나뭇가지 할 때 그 가지입니다. 나무 기둥이 있고 가지가 있고 이렇게 할 때 그 가지, 나무 가지 얘기하는 그 브랜치, 영어로는 브랜치입니다. 브랜치가 지점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가지, 이런 표현입니다. 이 가지라는 이 표현이 메시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그냥 보면, 이거를 나뭇가지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아, 이스라엘이 좀 번창하게 되는구나, 이 정도 의미로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가지가 번창하듯이 이스라엘도 번창하게 된다. 뭐, 요 정도만 이야기, 할수 있잖아요. 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 후에, 회복될 것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모스 9장 같은 경우에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3절인데, 주가 말하노라, 날들이 이르리니. 자, 여기도 이제 날들이 이른다. 이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쟁기질하는 자가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막 뿌리자마자 거두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농사가 잘 되는 풍성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들은 단포도즙을 흘리고 작은 산들은 다 녹으리라. 그래서 그막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한 땅에 대한 묘사인 것이죠.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된 것을 다시 돌이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 가지, 주의 가지가 번성하게 된다 할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의미는 이 가지가 메시아 칭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 시간, 수요일에 하는 이런 성경 공부 시간, 이런 시간에 충실해야 우리가 교리적으로 좀 탄탄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주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교리적인 것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그야말로 성경 공부 시간, 이런 시간에 이제 교리적인 것들을 다룰 때에 이런 것들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드셔야만 탄탄해지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가지, 이것은 메시아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관한 성경에 여러 가지 칭호들이 있죠. 머릿속에 쫙 지나가시죠? 100개 이상 되는데, 5초 안에 딱 지나가셨죠? 100개가. 예.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말씀이라 불리시잖아요. 말씀. 그렇죠? 아들이라고도 불리시고, 또, 떠올려 보세요. 뭐, 양들의 문, 선한 목자, 포도나무, 뭐, 빛이 되시고,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임마누엘, 왕들의 왕, 주들의 주, 또 뭐가 있죠? 에? 변호자, 우리를 위한 변호자가 되신다 그랬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랬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새벽별도 있고, 목자도 있고, 또 반석도 있고, 또그 대언자, 그 대언자라고 이렇게 프라핏이 P가 대문자로 된그 대언자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여자의 씨, 뭐 굉장히 많아요.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메시아, 그분,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과 관련된 칭호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것도 물론 예수님의 타이틀이에요. 예를 들면, 유다지파의 사자. 이것은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서도 특별히 이분의 그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과 관련이 있어요. 또 다윗의 뿌리, 이것도 마찬가지죠. 평화의 통치자, 평화의 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게 되는 가지라는 이 표현도 바로 그 메시아와 관련 있는 그러한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14장,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같이 좀 찾아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9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요 구절이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네, 이거부터 보십시다. 이사야서 11장 1절. 우리가 보고 있던 이사야서 지금은 우리 4장을 보고 있는데 11장으로 넘기셔서 거기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막대기도 사실은 똑같은 가지처럼 이 이제 어떤 메시아에 관한 그 호칭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나무처럼 표현한 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아까 4장에서는 그 이제 브랜치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비가 소문자였는데 여기 지금 11장에 와서는 영어 성경 가진 분들 계시면은 그 비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B-R-A-N-C-H 할 때 비가 대문자예요. 그래서 이게 의인화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지가 단순한 나뭇가지가 아니라 이게 예수님을 지금 의인화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5절을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몇 구절 찾는 것들은 좀 다시 찾을 수 있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야, 여기도 이제 그날이에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아까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거 이사야 대언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레미야 대언자는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라고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똑같은 예레미야의 33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여기도 보니까 그 날들과 그때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비슷하지요. 근데 여기도 예레미야의 두 구절 전체가 다 비가 대문자입니다. 브랜치가 대문자예요. 비가. 자, 그다음에 이제 스가랴서를 한번 가서 보시면 스가랴서 3장 8절입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예언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밖에 계셔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만 예언이라는 걸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스가랴 3장 8절 보니까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아있는 네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가지가 아예 그냥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나뭇가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영어 성경 가진 분들 거기 브랜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보이세요? 예, 전체가 다 대문자입니다. 그렇죠? 비자 앞에 비만 아니라 전체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자, 스가랴서 6장으로도 또 가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영어를 보니까 전체가 대문자죠. 자, 그래서 이 가지라는 표현이, 단순한 나뭇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 왜 메시아를 가지라고 표현하셨을까? 여러분, 가지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죠? 나무에서, 이렇게 기둥이 있고, 트렁크가 있고, 이게 이제 가지가 이렇게 이제 줄기와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갈 때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시나요? 뭔가 축소되는 건가요? 뭔가 쭈그러드나요? 그게 아니라 뭔가 쫙 펼쳐지면서 확장되고, 번성하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시잖아요.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가지 이렇게 지금 이제 명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뻗어나간다, 번성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성경에서 이렇게 몇 군데에 걸쳐서 메시아를 가지라고 표현한 것을 조금 이렇게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게 뭔가 그 신약적 구도와도 맞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아까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새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새 줄기면은 그 다윗이 연상되시잖아요. 다윗. 그러면 다윗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왕이에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 메시아. 그러니까 가지가 메시아를 의미하긴 하는데 여기서의 이 가지는 특별히 왕권을 가진 메시아에 대한 그 묘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아까 23장 5절에서도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또는 33장 15절에는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의미하는 가지가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신약성경의 사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측면을 강조한다고 했지요? 왕으로서의 메시아, 왕으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거기에는 계속해서 왕권, 왕좌 뭐 계속 그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해가지고 그 왕의 계보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사실 영어에서는 다윗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강조해요. 그러면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측면을 강조한다 그랬죠? 종.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강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소처럼 이렇게 이제 일하시는 그런 어떤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땠죠?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그 이 어떤 영원한 주제였던 그 이제 철인,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이제 누가복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아들, 이제 이게 강조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어땠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측면이 강조가 되는 그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짐승으로 치자면은 마태복음은 짐승들의 왕인 사자와 관련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짐승과 관련 있으면 소.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이제 사람이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늘과 관련 있는 독수리와 관련 있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네 짐승이 그룹의 얼굴, 그룹의 그 네 얼굴과 이제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가지와 관련해서도 지금 몇 구절에서는 다윗, 이새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 왕으로서의 가지, 이 가지가 왕이시다 하는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된 것이 있는데 아까 그 스가랴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스가랴서 3장 8절에는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종 얘기가 나오네. 이건 무슨 복음? 마가복음과 관련이 있네요. 종으로서의 가지,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스가랴서 또 6장 12절에는 어떻게 말씀했냐면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 여기 뭐가 강조되죠? 사람이 강조되네요.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아의 인성, 그렇죠? 인성이 강조되면서 이게 이제 사람으로서의 메시아,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보고 있는 그 이사야서 4장 2절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그랬잖아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이게 이제 개역 성경 같으면은 이제 여호와의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가지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메시아 이걸 강조한다. 요한복음과 이제 유사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사실 저 같으면 이거 뭐 100번을 봐도 사실 이렇게 이제 분류하기가 사실 뭐 쉽지는 않은데 굉장히 성경을 이렇게 또 열심히 보고 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성경이 이게 참 사람이 몇 사람이 그냥 대충 끌적거려서 쓴 책이라면은 사실 이런 어떤 통일성과 조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한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곳에서 각각 다른 시대에 쓴 글들인데 다 모아보면 이게 너무나 엄청나게 조화가 되면서 일관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참 굉장히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도 어떤 이제 이론들이나 이 공식을 세울 때에 여러 가지 그 공식들의 모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모양이 아름다운, 딱 눈으로도 보기에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이 아름다운 그러한 공식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공식이 뭐라 그러죠? 이건 학생들이 잘하는 건데. 오일러 공식이,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눈으로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것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자체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걸 발견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성경도 굉장히 조화롭게 또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균형이 잡히게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또그 2절에서 아까 그 뒷부분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날의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 이것은 그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남은 자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 남은 자, remnant.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김덕 형제님께서도 또이 주제로 이제 설교도 한번 하셨잖아요. 이 남은 자라는 요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remnant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존한 자, 남겨져서 생존한 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영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소수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과 배도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보존이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 그래서 마침내 그 혜택을 받는 자. 요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표현이고, 자, 3절을 보시면 시온의 남은 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살아 있는 자들 중에서 기록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고 불리리니 이때에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로부터 그것의 피를 깨끗이 제거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계속해서 남은 자, 남아 있는 자, 살아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긴 렘넌트는 아니에요, 영어 단어는. 근데 어쨌든 개념은 렘넌트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들이 거룩하다고 불리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는 그이 3절의 영어 표현이 and it shall come to pass가 먼저 나와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이 come to pass, 그러니까 came to pass, come to pass, shall come to pass 하는 이것들을 이제 흠정역이 지금 전부를 다 생략했는데, 이게 이제 예언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살려야 되는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하고 이제 이게 예언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은 자들이 거룩하다고 불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아남았으니까 거룩한 건가요? 살아남으면 다 거룩할까요? 예, 그런 건 아니에요. 남게 되는 그 과정에서 뭔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불리는 것입니다. 불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불이 이제 심판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The Spirit of Judgment, 또 불태우는 영, The Spirit of Burning,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야말로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최소한 네 군데 이상에서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완전히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러한 불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정련하시는, 재련하시는 이 과정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거룩하다, 이렇게 불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오염된, 죄가 있는, 오물이 묻어 있는 그러한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는 없습니다. 잠시라도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더러움을 제거하신 후에야, 씻어내신 후에야, 사람과 영원히 이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움이 제거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시온의 남은 자, 이렇게, 이러이러한 자들은 거룩하다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움을 씻어내는 수단, 그것이 심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정화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어떤 징계를 이렇게 행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정화하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엉뚱한 그런 반응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과정에 있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 들어갔을 때 사실 그 생각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당장 괴로워 죽겠는데 그런 생각이 잘안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상시에 아직 거기 안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게 그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자꾸자꾸 되뇌어야만 그리고 또어이 그런 것들을 또 알고 있어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또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도 기억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때 그렇지 맞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지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지요.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미리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소상하게 미리 말씀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빨리 목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